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강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도 또 몇몇 분들에게도 좀 물어보고 있어요. 너무 누가복음 이거 계속해서 해서 좀 성도들이 지겨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이걸 좀 어떻게 해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 이제 7장을 끝내고 이제 오늘 8장에 들어갈 그와 같은 날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50번이고 60번이고 쭉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래도 매주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통해 목사가 준비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 세상에 나가서 이게 산다고 하는 거,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목사가 그냥 꿋꿋이 꿋꿋이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이제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의 일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내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의 핵심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야.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들을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행적을 보이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이런 것들이 7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병들어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있을 때그 여인을 보시고 죽은 자를 살려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정말 온 삶을 바쳤던 침례자 요한이 의심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침례자 요한을 위로하시고 또 지난주에는 어떤 한 죄인이었던 여자가 건한 1년치 봉급이 되는 그와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부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용납하시고 받으시며 이 여인이 많이 나를 사랑한다. 많은 것을 용서받은 자는 많은 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지금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여기 땅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땅에 있는 이 지체들,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은혜에 상응하게 그 지체들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해주셨어요. 그 일은, 그 여인이 그 많은 것을 가져다 바칠 수 있는 그 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그 여인의 믿음에서 나왔다.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될 때, 전적으로 자기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다. 이와 같은 용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보통 교회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그런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이 말씀 텍스트를 정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8장 1절에서 3절은 이제 뛰어넘고 그 다음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앞에 있는 세 구절은 이건 뭐 별거 없구나 생각하고 점프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점프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장 가서 보니까 2절, 3절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에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하게 믿게 된 그런 일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 가서 보니까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 말씀이야. 이게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근데 누가가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자신이 이해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차례대로 제시해서 이렇게 보일 때 이걸 도저히 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해했던 이 누가가 이 세 구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세 구절을 이 안에 지금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8장 1절 가서 보니까 그 뒤에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이와 같은 그 사건 그 뒤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열두 제자가 그분과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도시, 다시 말해 큰 동네와 그 다음에 모든 마을, 작은 동네를 다 다니셨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차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 위에 있는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을 다 다니셨다는 거예요. 큰 동네, 작은 동네 할 거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큰 동네, 작은 동네 그것도 다 다니시면서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한 동네 끝나면 또 다른 동네, 이 동네 끝나면 또 다른 동네, 다른 동네, 큰 동네, 작은 동네, 산골, 어촌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한국의 모든 도시, 큰 도시, 작은 도시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선포하려고 하셨던 이 신약교회의 이 복음이 한국말을 쓰는 모든 동네에 우리 교회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킹제임 성경 사역을 통해서 한국말을 쓰는 모든 동네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사용하는 모든 동네에 하나님의 온전히 담겨진 이 말씀,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신약 교회가 한국의 모든 동네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동네마다 다니셔서 뭘 선포했냐?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슬픈 교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슬픈 교회 하시면 안 돼. 교회 가니까 인상이 다 찌그러지고, 교회 가니까 우울하고, 뭐 교회가 그냥 밝지도 못하고 어둑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 기쁜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에 복음이 들어가면 기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기쁜 소식, 죄와 사망과 염려와 병과 각종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에 차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될때그 복음이 기쁜 소식의 복음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당했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시 두번 태어난 일이 없는 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왜 기쁜 소식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첫째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될때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인 하나님의 근본 속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거, 70년이고 80년이고 90년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영원한 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 강림하게 될때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와 같은 그 소식,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될때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이다.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보이셨다. 보이셨다는 게 뭐예요?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설명해 주셨는데 누가 함께 했냐? 예수님께서 6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신 열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수행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서 아주 필수적인 존재가 누구냐? 열두 명의 제자예요. 그 열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신약 교회를 곳곳에 다니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해서 세워야 될 그런 책무를 가진 사람이 12명의 제자거든요. 그 12명의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세워진 이 교회를 이렇게 치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12명의 제자들은 다 남자입니다. 네, 이 남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면 우리 자매님들에게 좀 뭐랄까, 공정한 그런 일이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누가가 그 다음 구절에 2절, 3절에서 남자들에 대해서는 거기 1절의 끝에 열두 제자가 함께 했다. 요것만 딱 적고, 우리 여인들에 대해서는 두 절을 아주 길게 적어놨어요. 두 절을. 그러니까 남자들만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가서 보니까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일곱 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12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임 사역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닌 열두 제자 전임 사역했어요. 자기가 버는 돈을 가지고 지금 사역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심지어 예수님도 먹여 살려야 했고 12명의 제자도 먹여 살려야 하나님의 왕국에 기쁜 소식이 전달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거를 지금 공생애가 시작되는 처음에 이건 못을 박아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그냥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물질로 헌신을 해서 심지어 우리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것을 다 대고 12명의 이 사도들이 먹을 거, 입을 거를 누군가가 대야만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이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가 지금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누가가 심지어 이름까지 거기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이름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재물로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때 재물이 필요하다. 아, 이거 목사가 지금까지 헌금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오늘 드디어 7년 만에 뭔가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텍스트가 오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제가 만든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누가보고 이거를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분명하게 기록을 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생각을 하고, 아, 목사가 뭘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예, 그거를 그냥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예, 이렇게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요한나, 수산나, 그다음에 다른 많은 사람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 3절 가서 보니까 many others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사람 그러면 사실 남자 여자 다 포함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 가서 보시면 그러면 여성 명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역성경이나 다른 데는 다른 많은 여자들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물질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은 다 여자라고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자. 야, 이게 좀 대단한 일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려서 여인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지금 누가가 명백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이거를 꼭 기록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름까지 자세하게 이 안에 지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왜이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도왔냐? 첫째, 누가복음 7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옥합을 깨뜨렸던 이 죄인이었던 그 여인처럼 첫째, 하나님의 말씀, 왕국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될때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첫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에 감동을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든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변화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내 재물로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재물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 가서 보니까 2절에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여인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수님에게 온 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환자냐? 정신적, 육체적, 그 다음에 영적인 환자였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 정신적인 환자, 육체적인 환자, 영적인 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그큰 긍휼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긍휼의 기념비가 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갚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용서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물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나오는 거예요. 영과 육과 혼의 문제들을 고칠 수 있는 그 의사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래서 자기의 병의 문제, 이 모든 것을 고침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헌금을 하느냐? 누가 헌금을 해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의 병, 그렇죠? 육의 병, 예, 그 다음에 정신적인 혼의 병, 이 문제를 고침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헌금을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가 그 얘기를 기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들렸다가 또 병약함 속에 빠졌다가 예수님 때문에 그 일곱 마귀가 내쫓긴 그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에 걸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여인들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누가복음 7장에서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자기의 재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도 마찬가지고. 왜 강조하지 않느냐? 정상적인 사람이면 헌금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본인이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헌금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과 육과 혼의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받는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는 그 당시 아주 평범한 그런 이름이에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 히브리식 이름이 그리스어로 넘어가서 그리스식으로 바뀌면 이름이 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성경에 가서 보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있고, 오늘 여기 가서 보니까 갈릴리 바다, 그 근처에 막달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 막달라에 살던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다. 막달라라고 하는 건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던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섬긴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영예를 차지한 그와 같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나와요. 특히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 부활 사건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이게 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관련돼 있는 그 여인들 중에 가장 많은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여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몸속에서 일곱 마귀를 내쫓아줬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그와 같은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내쫓아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날 아침 일찍 예수님 누워 계시던 그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온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그와 같은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요한나가 나오는데 요한나는 그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와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헤롯 안디바가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물을 관리하는 그 청지기의 이름이 구사인데 그 구사의 아내가 요한나다. 이걸 가서 보니까 요한나가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걸 가서 보니까 그녀의 남편, 이 구사라고 한 그녀의 남편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서 그래서 온 가족이 부부가 주님을 섬겼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이 여인 역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향품을 가지고 그리고 무덤에 찾아갔던 그런 여인으로 거기에 또 이름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여인이에요. 수산나는 여기 한 번만 나와요. 그 외에 다른 많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재물로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 공간에서 가장 부유한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심지어 공생애 3년만 동안은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구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생활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구제물을 누가 가져다 줬냐? 영과 육과 혼의 병을 앓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된그 사람들이 이 우주 공간의 주인이 되신 바로 그분, 그분을 위해서 음식물과 먹을 것과 거할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제공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가 돼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릴 때 우리 예수님이 그거를 묵묵히 수용하세요. 당연히 그걸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서 보니까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눠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이 행한 일이 뭐냐? 말씀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초점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수님도 매일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빵을 드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시대는 4000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한 의미의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부터 약 1500년 동안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시대가 엄밀한 의미의 구약 시대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떠한 집단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것과 같은 백성으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때 저와 여러분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에 참여하게 됐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구약이 시작되는 시점,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한번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의 핵심은 제사장과 성막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를 집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치리하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라고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40장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몇 장, 16장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거 그다음에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요. 근데 가르쳐 주는 게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려면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려도 물질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은 일하면 안 되거든요. 레위 사람도 다른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그러면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의 재료는 가서 살펴보니까 총 14종류가 사용됐는데, 금이 3톤, 은이 4에서 5톤, 그 다음에 동이 4톤, 기타 여러 가지 보석, 제목 등을 합쳐갖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냐? 7조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꾸미는데, 거기 들어간 돈이 7조 원이 된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딱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그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지금도는 환산하면 7조가 되는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막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이 그 정도 돈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장자가 하나도 죽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사람은 다 내게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사람, 이 레위 지파 한 지파는 온전히 주님의 일만 하도록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어요. 그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이후로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된다. 하나님이 언명을 내리셨어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11조가 필요했던 거예요. 11조. 그래서 신정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신정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최소한 10분의 1 이상을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막과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바쳐야 되는 세금의 의무를 하나님이 규정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25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물은 마음에서 즐거이 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헌물을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게 있어야 돼요. 이집트에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서 장자가 죽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피가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속박이 집에서 벗어나게 됐잖아요. 이 은혜를 느낀 사람들 가운데 보라, 마음에서 즐거이 내는 자만 내 헌물을 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모세가 출애굽기 35장 5절 가서 이 말씀을 백성에 가서 전합니다. 35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와라. 해서 얼마를 갖고 왔다고? 약 7조 원어치의 주의 헌물을 가져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장 21절 가서 보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 자국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과 거룩한 의복들을 쓰도록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니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자들과 여자들이 이와 같은 헌물을 바쳤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여 29절에도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고 할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은혜를 받고 그 이외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거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36장 가서 보니까 36장 3절에 그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모든 헌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아침마다 자원하는 헌물을 이미 다 가져왔는데 끝이 났단 말이야. 지을 거 충분히 다 가져왔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들이 여전히 아침마다 자원한 헌물을 가져오므로 성소의 모든 일 행하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만들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나온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이거 꾸미기에 필요한 모든 재원이 다 마련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또 갖고 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가 좀 생기면 좋겠어요. 미디어 성경 언급이고 뭐고 해서 그냥 충분한데도 매일 갖고 온다. 그럼 모세가 그래 매일 갖고 와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충분한 이제 그만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드리고 싶어서 매일 드리려고 할 때 목사는 저 그만 갖고 오시오. 아 교회가 좀 이렇게 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데 이때에도 여인들이 또 큰일을 해요. 38장 8절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노스로 만들었으니 곧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의 거울들로 그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거울이 이게 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노스로 그거를 매끈하게 갈아서 그래갖고 이렇게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거울 아니에요. 요새는 다 핸드폰으로 보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거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그 많은 여인들 중에 회중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던 여인들이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거울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내가 어떤가 이거 볼 거 아닙니까? 이 여인들이 거울을 가져다가 바치고 그 거울로 이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그와 같은 물두멍을 만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약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원해서 헌신하고 자원해서 재물을 드려야 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특별히 어떤 여인들이 더 많이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역하는 그 공생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헌신하고 헌물을 갖춰 바쳐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여인들이 특별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시대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초창기 10년은 다 교회가 가면 다 누구만 있냐 유대인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넘어서면서부터 드디어 처음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구원받아요. 그 고넬료 구원받기 전까지는 100% 교회가 유대인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언제라도 재림할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냐? 성전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근처에서 지금 모여 사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2장 44절에 믿은 모든 사람들, 여기 다 유대인들입니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가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었다. 이거 지금 잘못 적용해서 교회도 다 공동으로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치고 공동 소유하고 이런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일은 이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초창기에 약 1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로 지금 알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공동으로 모든 걸 이렇게 소유하면서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재물을 공동으로 소유한 거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거 재물 공동으로 소유하자고 목사가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매일 같이 나눠주고 매일 교회 모여서 빵 먹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 제대로 하고 가정생활 제대로 하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교회를 이끌고 한 그와 같은 사역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자가 교회에 필요하다. 이 사역자를 위해서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4절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설명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였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교회가 말씀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재물로 돕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게 그게 큰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13절에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복음 사역자가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필요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다 집교회를 했어요. 로마 시대에 많은 그와 같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건물로 모이는 그런 교회는 생각해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이니까 건물 이런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건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건물로 모여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건물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 일들도 어떻게 감당해요? 성도들이 다 자발적인 헌금을 통해서 사역자의 필요도 만족시키고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도 구해서 건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와 같은 목사를 위한 사례비도 필요하고 이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우리가 이 건물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식사 교재, 아이들 교육, 사무원, 차량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교회 일이 그냥 되는 건 아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거 외에도 뭐가 있어요?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혼 구령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성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그난 1억 원의 미디어 선교 현금 이걸 모아서 많은 책자와 CD와 그렇죠 전도지와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중국에 보내기도 하고 정말 수천 개 수만 개가 세상에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해야 되냐? 은혜를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집트 탈출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마음에서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물을 가지고 왔어요.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된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에 따라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사역이 끝나고 지금 2000년 되는 이 시대에 사랑 침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그런 교회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내가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작정이 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재물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지났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 올바로 말씀 전달하고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느낀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헌금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쓰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1원이라고 쓰시냐고. 다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뭘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꿈.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내 꿈이 생겼어요. 내 철학, 신학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히 보존된 그런 말씀이 있구나. 이걸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 철학입니까? 맞습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미디어 선교 홍보 같은 이런 일을 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하나님이 1원도 안 쓰세요. 직접.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성경 안에서 갖게 된 꿈을 펼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돈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시면은, 아, 이거 헌금이 사실 다 나를 위한 거네. 그렇잖아요? 이 좋은 건물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교육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도 선포하고, 그렇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말 그대로 선교와 전도의 전초기지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있어야. 맞습니까?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돕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 방법이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6절에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누가 인색하게 드리느냐? 받은 바 은혜가 적으면 인색하게 드리는 거예요. 누가 풍성하게 드리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여인들, 오늘 나와 있는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족하게 그렇게 느껴지면 그러면 풍성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요점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약속이 있어요.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감격이 돼서 하나님께 풍성하게 이렇게 헌금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풍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12절에 이 섬김의 직무, 이 헌금을 직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이와 같은 일이 뭐냐? 헌금하는 거다. 이야기하면서 헌금을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척도라고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 바쳐야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로 인정하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쯤 바쳐야 되느냐? 성경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10분의 1 정도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우리 이제 아이들이 크면 직장을 갖습니다. 직장을 가지면 봉급을 타요. 뭐 처음에 타면 200만 원도 타고 300만 원도 타고 여기서 10분의 1 정도, 돈이 이게 보통 돈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것도 연습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200만 원 받을 때 내가 20만 원 드려야 되겠다고 하고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좋아야 저기 나와 있잖아. 예수님의 복음의 그 가치를 알면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게 작으면 작은 대로 그렇죠?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것도 훈련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제가 캐나다 유학 갔어요. 한 30년 전에. 그때 받은 돈이 요만큼 받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 10분의 1 이상은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교회 목사나 누구처럼 십일조를 하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내가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삶을 살때 가장 귀중한 걸 바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 지금 이 시간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뭐가 10분의 1이든 뭐 5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살을 도려낼 때가 아프잖아요. 그거 아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바칠 때 그 희생 때문에 아픔이 있어야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몸만 이렇게 왔다. 구약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마. 하나님이 왜 그렇겠어요?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긁어내려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럼 그 은혜에 합당하게 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주님의 일이 흥황할 수 있도록 바치는 거, 이것이 합당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는 어떤 한 분에게 좀 글을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 이제 월급도 받고 이러면 좀 첫 열매도 하나님께 좀 드리고 앞으로 10분의 1 이상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권고의 말을 했더니 그 이후에 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제 직업을 갖고 그 봉급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천년매도 드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가능하면 내가 10분의 1 이상을 좀 드려야 되겠구나. 그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열심을 다해서 바칠 때 내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걸 통해서 흥황해진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서 보니까 특별히 주님의 일에는 여인들이 특별히 지극정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구나.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 가서 보니까 120명의 이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다수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유럽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루디아, 또 자기의 목까지 내놨던 브리스길라, 또 빌립보 교회 가서 본 유오디아, 순두개, 다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그런 헌신을 많이 했다는 거. 일반 교회 가면 70, 80%가 여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50%가 여인이라 아주 균형이 잘 맞거든요. 예, 잘 맞아요. 자, 왜 여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할까? 우리 남자들은 되게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해서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자들이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 남자들보단 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또 성품 면에서 여인들이 한번 딱 이렇게 예수님에 꽂히면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런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잘못 목사들이 이용을 하니까 또 나쁜 일도 교회 가서면 여인들이 막 뒤로 넘어지고 뭐 이런 하는 일도 또 여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남자들은 별로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좋은 것만 많이 개발하면 좋겠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정신을 올바로 이렇게 차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에서 우리 남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치리하는 거, 교회 행정하는 거, 주차 봉사, 그다음에 뭐 설거지 이런 거 빼고는 다 우리 자매님들이 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제 자신을 살펴봐도 전 설교하는 것 빼고는 다 우리 자매님들이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승인하냐? 우리 형제님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여기 가서 보니까 열두 제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 행정을 하고 이건 다 남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잖아. 나머지 열심으로 주님의 일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여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남자 형제님들과 우리 여자 자매님들이 이렇게 균형을 좀 이루어서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죄인인 어떤 여자가 와서 1년치 봉급에 해당이 되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었어요. 여기 누가복음 8장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 정리하면서 누가가 여러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많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재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누가가 그걸 기록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헌물은 누가 하느냐? 마음에 감화, 감동을 받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는 그런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그 진리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많이 느끼고 거기에 상응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바쳐서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랑 침례교회를 통해서 정말 흥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